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 웅베시라고 하는 미술 작가가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을 전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사흘 후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사람의 두상을 상징하는 똑같은 크기의 금속 조형물 두 개를 전시를 했는데 한쪽 조형물은 이 왼쪽에 있는 조형물은 심하게 녹이 슬고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그리고 그 머리 쪽에는 철사로 가시관이 엮여져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는 조형물은 왼쪽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작가는 그 대비되는 두 개의 조형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사흘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찬란한 부활에 빛나는 그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 조형물을 보면서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냥 알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조형물을 보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람을 하면서 순서대로 하면은 왼쪽에서 오면서 이렇게 왼쪽부터 보고 오른쪽을 보고 제목을 보면은 3일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와서 먼저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조형물이 먼저 보이죠. 밝게 잘 다듬어져 있고 빛나고 있는 그 조형물과 또 왼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곳에 이제 가시관으로 이렇게 관을 묶어서 녹슨 그 철로 되어 있는 그 두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흘 후라고 하는 그 제목을 보면서 그 작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 3일만 살아보면은 이처럼 형편없는 녹이 쓸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작가가 이 조형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정반대의 해석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죠? 아름다운 인생인 것 같지만은 살아보면은 한 3일 정도만 살아보면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아름다워 보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녹슨 쇠붙이와 같이 별로 의미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녹슨 인생이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보잘것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 의식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때로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고난의 답을 알았습니다. 아, 이래서 이 고난이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었구나. 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로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불쌍했던 인생이 인생의 맨 밑바닥에 눌려져 있던 그 인생이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실 겁니다. 제자들만 뒤에 덩그러니 놓여놓고 남겨놓고 예수님은 떠나실 겁니다. 지금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만찬석도 그래서 최후의 만찬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은 인생이 힘들어도 빛이 나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만 했더라면은 이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어떡하냐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 나와서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 인생 어떡하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만찬,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이 의식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러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것을 받아서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죽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은 내가 너희를 살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지나게 될 것이다. 받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신비로운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떡과 포도주죠. 왜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런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이전에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이유가 그들은 온 인류의 대표였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들이 계약을 어겼습니다. 이들이 죽게 된 이유는 바로 잘못 먹어서 그런 거죠. 잘 못 먹어서 물론 못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온 인류 자체가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가면은 실과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고 그 옆에 보면은 또 한 굴의 열매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실과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애매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었죠. 그 명령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 하나는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복잡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와가 먼저 찾아갔죠. 그리고 하와가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먼저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부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나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의 위치는 에덴 동산의 통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었죠. 자신들보다 높은 존재는 아무도 없었고 딱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만 혹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데 나도 이것 먹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따서 남편에게도 주었죠. 잘못 먹은 것입니다. 그곳에 갔으면 무엇을 먹으면 됩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 실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름 자체가 주는 것처럼 이 열매를 따서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가 막힌 열매가 바로 그 열매였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먹었더라면 모든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잘못 먹어서 인류의 운명을 죽음으로 끌고 간 것이죠. 이것이 아담 할아버지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죽어버린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죽게 된 이 인류를 예수님께서는 또한 살리시고자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못 먹어서 죽은 인류를 제대로 먹여가지고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도이시죠.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던 생명나무 실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영생하도록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그 말씀이죠. 잘못 먹어서 죽었던 우리를 잘 먹여서 살리고자 하시는 의도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엉뚱한 거 다른 거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서 먹어야 돼.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서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읽을 때에도 마음속에서부터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서 먹는 그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다 다릅니다. 잘 믿는 성도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받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내가 주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시면은 앞으로 먹어 뒤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떡과 포도주가 거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가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떠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죠. 지금은 육신으로 와 있지만은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면은 너희를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이죠. 영으로 오시겠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내가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오겠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것은 알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도 됩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은 나를 알지도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알리니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보리라. 즉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봅니다.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이런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예배 시간 빼어먹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잘못된 거다. 우리의 가슴을 쿵쿵 치면서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야. 돌이켜서 빨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건 네가 할 말이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롭히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분명히 희생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서는 솟아올라오는 기쁨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걸 나는 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인식하고 사는 성도는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세계 제1위입니다. 세계 제1위인 나라답게 많은 운전자들이 난폭 운전을 합니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느 날 그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통법규를 단 하나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난폭 운전이 많죠. 그러나 이곳에서 제 아무리 난폭 운전을 하던 사람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난폭 운전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국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준법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를 그들이 다 지키는 까닭에 나 혼자 난폭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준법,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얌전하게 운전을 하던 사람이 영국을 떠나서 일단 한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조만간 다시 난폭 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성도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 안에 서 있습니까? 내 안에 또한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안팎으로 예수님의 문화로 물들게 될 겁니다. 새 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화로 물들게 되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말일까? 주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 이번에 가족이 모일 텐데 가족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주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겠습니까?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가족이 모였을 때에 너무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뉴스가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족끼리 다 모였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은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 모인 장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어떤 인생이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성찬식 후에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찬식 후에 천국을 바라보셨고 천국을 소망하셨습니다. 야, 다음번 만찬은 천국에서 하자.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고 먹자. 우리는 천국을 잘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천국에서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식탁을 대하면서 먹고 마실 천국의 그 만찬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이 어려워도 인내해라. 내가 떠나가도 나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찬을 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해라. 그리고 참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 천국에서 만찬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때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먹지 못할 때도 있고 자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서 만찬을 할 것이다. 새것으로 만찬을 할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 땅이 비록 십자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게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가는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죠? 240장 찬송을 보면은 그 과정들이 잘 신비롭게도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는 길은, 이제 여러분 개념을 머릿속에서 할 정립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간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입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가실 때에 공중으로 저 하늘 꼭대기로 날아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빨리 날아서 이 지구로 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공중으로 날아올라 빨리 날아서 천국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문들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가 열두 진주문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 그 좌우편에는 각종 열매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황금길이 그곳에 나 있을 겁니다. 가다가 보면 우리가 살 처소, 집, 맨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 처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길 위에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달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길 위를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우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 그러면은 장래 이틀째 살아나셨던 저희 외할아버지의 간증도 있지만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그 천국 간증을 잊지 못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에 관한 신학적으로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 목사님의 천국 간증을 들었을 때에 제가 성경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개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서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집회를 하실 때에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은 거기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간증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장례 위원장이었고 우리 교회 부목사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전보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죠. 전보가 왔는데 청주에서 목회를 하던 김상호 목사 급사 심장마비 이런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청주로 내려보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친구 목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 저는 사실 이 노래를 평소에 잘 안 부릅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흥얼거릴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 장례 찬송을 흥얼거리면은 장례가 발생을 해요. 거의. 그래서 장례 때 부르는 찬송을 제가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며칠 후 며칠 후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후다닥 하고 살아났습니다. 장례위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자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으니까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다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문 바깥에서 살펴보니까 진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금살금 들어가서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김사우 목사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왜 죽지도 않은 사람을 왜 장례를 치르고 있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3일간 죽어 있었고 장례 사망 진단서도 다 떼어놨다고. 안 죽긴 뭐가 안 죽었냐고. 빨리 그 코에 있는 솜이나 빼내라고. 이 목사님이 사실은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50세였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너무 슬퍼하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슬퍼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자 마당에 덕석을 깔아놓고 앉아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칼로 등 쪽을 확 찌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이죠. 너무 슬퍼서 울고 있다가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데 하늘에서 별 세 개가, 흰 별 세 개가 막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김상훈 목사님을 딱 붙잡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자기가 누워있어서 나는 누구고 저기에 누워있는 저 사람은 또 누굽니까? 저건 네가 50평생 들어있던 껍데기야. 이제 너는 집에서 나왔어. 진짜 집으로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는데 북쪽 하늘을 향해서 막 북극 쪽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별들을 참으로 많이 구경을 했다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멋지고 그 빠른 별들 사이를 아주 빠르게 날아서 가는데 끝에 가니까 너무나도 황홀한 빛의 세계가 또 다른 우주가 펼쳐졌는데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새 예루살렘 입구에 가니까 천사들이 생명책을 펼쳐놓고 김상호 이름을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라. 그래서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셔서 내 아들아 환영을 하는데 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뒤에서 할렐루야를 막 크게 외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갔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맨 먼저 찾아오더래.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을 바로 물었다라고 그럽니다. 집사님, 그때 돌 맞을 때 안 아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서셔서 나를 맞이해 주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는데 그걸 보니까 아픈 것도 전혀 모르고 왔다고. 다윗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신의 강가에서 그곳에 벤치에 앉아서 천사들과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열매를 따서 먹는데 그 열매를 딱 먹는 순간 향기가 되어서 다 그대로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고 휴지통도 없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갔는데 너무 빛이 강력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오랫동안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가보고 싶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 아마 여기에 와 있을 겁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멋지고 큰 맨션이 나왔는데 집이 나왔는데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더래. 보니까 김상은 목사님 사모님이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 김상은 목사님 사모님 너무 못났대요. 너무 못나서 그 집에 갔을 때 밥상을 들고 나오는데 그 얼굴을 안 쳐다봤답니다. 너무 못나서. 그렇게 못난 얼굴이었는데 이 김상은 목사님이 천국 가서 보니까 그 아내의 얼굴이 그렇게 이쁘더래. 너무나도 이뻐서 눈이 부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가시면은 빛난 얼굴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 될 겁니다. 내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뒤에 이 뒤통수가 특별히 멋지고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이 나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시집을 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김상은 목사님도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주일날 며느리가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들으러 교회로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온 식구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교회를 간다고 혼자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니까 이 시아버지도 막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며느리를 향해서 던졌는데 그 돌이 뒤통수에 와서 맞아서 뒤통수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난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빛이 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그 부인이 나와서 김상은 목사님을 보면서 여보 그러지 않고요. 형제여 이렇게 부르더래요. 형제여. 형제가 너무 슬퍼해서 내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잠시 이곳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천국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전하다가 나중에 이곳에서 만납시다.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오는데 주님 제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자. 데리고 가시는데 수많은 끝이 없는 맨션들, 크고 작은 맨션들의 집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집에 찾아가니까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데 딱 보니까 지붕이 없어요. 아니 왜 지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지구에서 재료가 덜 올라와서 그렇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집을 완성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니까 네가 이 땅에 가거든 선한 행실을 많이 하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바로 흰 세마포 옷이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인데 그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천국에서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집을 짓고 옷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갚아주시는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이 집을 완성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빨리 돌아가라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고 있는데 뒤에서 기다려 기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뛰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30세 정도의 청년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상에 가거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예수님이 가신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날아오는데 지구가 아주 조그마한 오렌지처럼 작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딱 도달을 했는데 친구 목사들이 며칠 후 며칠 후 그 찬송을 부르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 앞에 서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얼른 밀어버려가지고 쑥 들어왔는데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가시는 것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집이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여러분 개인 개인을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직업이 목수였죠. 예, 집을 짓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 다 하면은 다시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손가락질을 하죠. 형식적인 종교인들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나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사모하면서 소망을 하시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도는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곳에 가서 예수님과 만찬을 할 것이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새 것으로 먹고 마시며 그곳에 내 집이 있다라고 그곳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